초대교회의 시초가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 120여 명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따져보면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맡길 정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주로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여자들도 그들 중에는 정상인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아서 고마워서 따라다녔던 그런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다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가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20명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20명이 당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명, 장정만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사실은요, 예루살렘의 복음화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예루살렘 복음화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셨던 것을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세 드신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바꾸어서 능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문도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든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도 헛되이 듣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신다면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딱 거기 제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거기에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또 불같이 거기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설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그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누구에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한 발은 그래도 약간 세상에 두고, 그리고 대부분은 교회에다 두고, 이것 아니죠. 우리는 두 발을 다 주님에게 푹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다 늘 100%를 요구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100%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마 120여 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성 자체가 합심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합심한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실 것이라 그러셨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해석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합심이 되어졌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간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디 부분을 좋아하십니까? 예, 어디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너무 성숙하셨는데요. 내 안에 그하고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너무 큰 매력을 느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있는 저 63빌딩 저에게 주십시오. 백날을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63빌딩을 여러분 손에 주시는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서울에 있는 그 63빌딩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망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조건을 달고 주십니다. 그 조건을 이루면은, 그러면은 주시겠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준다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이 말씀 읽으면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죠.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 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정죄할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가능합니까? 저는요,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는요,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그때에 그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그때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부터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요, 그냥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내 원수가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 내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한마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물어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그럼 못 따라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상인 것입니다. 좀 우리가 미쳐야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라고요. 어디에 푹 빠져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만이 해결점이지 그거 외 다른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은요,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스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펀지를 물에다 푹 잠그면은 스펀지가 물 안에, 물이 스펀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 스펀지를 쭉 짜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물이 나온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그 입술에서 바라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쭉 짜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다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죄송합니다. 원하는 그 모든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는요, 곧 네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 구해보라고. 그 사람은요, 허튼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구하는 것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에 집중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데 그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다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이 120문도가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음을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아직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이제 나에게도 임할 거라는 이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들이 긴장을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그 약속하신 거 그건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무엇을 찾는 기도입니까? 무엇을 두드리는 기도였습니까? 이들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은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마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들겼던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요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아비 된 자는 무엇을 줍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아들이요 생선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면은 아버지는 뭐 주겠습니까? 생선을 주시죠. 왜냐하면 생선을 구했으니까. 알을 달라고 하면 뭘 주겠습니까? 그 알을 주시는 겁니다. 즉 자녀가 달라고 하는 그것을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주께서 성령을 주셨다면은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성령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성령이죠. 찾고 두들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 가수 이름에 구하라가 있죠. 그 구하라가 아니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우리 기도가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 나머지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다 주시겠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기도를 왜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그 성령이 임해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요, 한번 다 같이 힘있게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기도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시고, 유혹에 들지 말게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쭉 보면요, 내 욕심 없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두들기고 성령을 찾으시다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요,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실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주님을 만나고 하는 말과 그냥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가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모든 사람이 구하는 부와 귀와 술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술까지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부를 주시고 귀를 주시고 술을 주십시오. 여러분, 수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 있는 거라고. 여기에 집중해 있다가 이게 만약에 안 주어지면 그때 실망을 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내가 두들깁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찾으시라고요. 두들기셔야 된다고. 내 가슴이라도 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두드리시고 성령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